오늘 우리 가족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우리 청빙을 위한 기도회이기도 하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기도회이기도 한데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서 있는지 굉장히 심각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 해야 될 본분이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고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항상 이것이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여기에 뭐 걸려있는 것처럼 이 분단의 문제가 늘 그렇게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이것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이것 때문에 우리끼리 갈등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국내의 정치 여러 세력들 사이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을 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복 주실 마음이 생길까라는 걱정이 생길 만큼 이 갈등이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나라의 앞날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 물려줘야 될 것인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갈등의 역사는 뿌리가 깊고 긴데 그 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갈등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결국은 이 갈등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사회 죽음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가족 간의 살인이 인간 세계에 찾아온 최초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끔찍한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무슨 전쟁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강도가 들어와 죽은 것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인간 세계에서의 첫 번 죽음인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야만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걱정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갈등의 문제로 발전해 가게 됩니다. 4장 끝부분에 보시면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녀을 죽였도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두 아내를 가졌던 이 타락한 사람인데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7세 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가 조금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좀 분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손녀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그런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내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용맹하고 강하다는 것을 어시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말씀입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던 형이 아우를 죽였던 이 사건에서부터 역사가 이어지면서 집단 살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러운 일을 행한 것처럼 말하는 이런 양상 인류 사회에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사건이 얼마나 인류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큰 갈등의 시작이었던가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런 갈등의 원인들이 소유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이라는 말의 뜻이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소유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이 가인의 이름을 소유함 그렇게 번역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된 사람인데 그 소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버지 아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농사 짓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3절 보시면 땅을 경작해야 된다. 땅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 또 그 앞에 나오는 1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것이 소산물이 되는 그런 삶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좀 현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갈고 경작하는 직업을 주시고 또 나무에서 생산된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농장을 일구게 되었고 그래서 일구었던 그 농장이 큰아들이었던 아담에게 상속되면서 아담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꽤 큰 농지를 관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큰 분홍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 가인이었고 많은 소산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반면에 아벨은 육축을 치는 이 가축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문화사로 비교해 보면 농사 짓는 농경사회가 목축하는 유목사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이죠. 그래서 모든 발전되고 좋고 이 훌륭한 모든 것들은 다 가인이 가져가고 남는 것 좀 비천하고 낙후하고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벨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 이름의 뜻이 슬픔이라는 뜻도 있고요. 연기, 안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주 존재 자체가 희미한 사람,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그걸 먹이는 아직도 발전된 세계에 살지 못하고 낙후한 세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 예배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가인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만한 그 요소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자기 예배가 그렇게 거절되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살펴보고 자기를 고치면 될 일인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가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독점욕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내가 차지해야 되고 나는 유명하고 세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내 동생 아벨은 연기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살다 가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이런 그 존재도 없는 낙후한 삶을 살아가고 후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동생 연기 같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가 독점해야 되고 세상의 재산도 자기가 독점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그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갈등의 요인이 됐던 몇 가지 요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가인이 철저하게 아벨을 무시하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 이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는 모든 걸 소유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딱 없어질 사람이고 라는 그 사람에 대한 무시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민족들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낙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일지라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혈통, 자기들의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게 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구 문화가 모든 문화의 중심 평가 기준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면 발전된 거죠.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낙후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어느 부족도 무시당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부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다투게 되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독점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에게 상속해 주었고 그걸 독점하면서 어느 중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독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가 독점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독점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에 대한 만족보다는 분노이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서까지 속에서 속구초로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분출시키는 이런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이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죄의 소원이 내게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셨는데 그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조절하기보다는 폭발시키는 것에도 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 안 해야 되겠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 안 내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 화가 나는데 화가 났을 때는 말도 하지 말고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좀 웃고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갈 수 있으면 화가 났을 때는 말수를 줄이고 뭘 중요한 것 결정하지 말고 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마음도 좀 달래고 그게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가인은 조절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절하기보다는 폭발시키는 것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결국은 아주 무책임한 짓을 합니다.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도 아마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웃을 기만하고 부모를 속이고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평생 공포심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공포 속에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가인의 요소들이 결국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관계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자기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인간 문화를 만들게 되면서 이 세상 속에 갈등이 증폭되어서 그의 7세손 라멕의 시대가 되면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고 그것도 복수의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육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 속에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이제 전쟁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섭섭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갈등이 심한 사회였습니까?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도 로마 이전에는 또 헬라가 지배하다가, 그전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다가, 그전에는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600년 이상 그렇게 시달리고 억눌림 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 민족 내부에 얼마나 분노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서 35년간 식민 지배 당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다 일본 사람 그러지 않고 일본 놈 그럽니다. 그 속에 있는 분노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위바위보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재된 분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서로 좀 갖고 싶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입니다, 그 나라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겉옷을 달랑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 때는 왼밤 대고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같이 가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거든 먹여주고 벗어서면 입혀주고 그래야 해결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복수는 복수를 낳고 칼은 칼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르는 법이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덮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죠. 잘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한번 본때를 보여야지,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나도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내가 그냥 밟으면 밟히는 지렁이 아니라는 걸,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걸 한번이라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칼이 칼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르는 역사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인의 경우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분노했던 마음도 좀 내려놓고 미운 생각도 좀 그 순간만이라도 좀 접어놓고 그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면서 분노가 더 솟구쳐 오르고 기도하면서 욕심이 더 생기고 이렇게 되니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신앙 한 가지뿐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 품고 그러니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로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슬기롭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엇이 후세에 남길 아름다운 역사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인 같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것이 더 큰 살육을 불러오고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도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결국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복수하고 복수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망하는 민족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엄중한 시기에 가인 같은 결정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무시하지 맙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다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만 분노는 폭발을 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응답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집시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에 있고 희망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